디모데후서 4장 9절이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송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한 연표에 의하면 바울은 그 평생의 마지막 5년 어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숱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도들에게 체포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고 또 그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시기도 했고 그런 도중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직법 재판을 청구하게 되어서 대략 주 60년 초에 로마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가택연금 상태로 62년까지 한 2년여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참으로 담대하게 전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기록은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시면서 그 이후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재판 후에 바울은 석방이 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아마도 평생 그가 소원하는 대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64년에 두 번째로 로마에 구금이 되었는데 이때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늦은 가을에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이 디모데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바로 그 이듬해 65년에 하나님 앞에 이 순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가셨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 5년여간의 삶을 우리가 이 한 해의 흐름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를 준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12월은 한 해가 끝나는 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이 12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전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마지막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은 아마도 12월 중순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천천히 정독해서 읽어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모두 12월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12월의 마음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12월 둘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을도 다 지났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찬바람이 불고 눈이 쏟아져 내린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며칠을 보게 되면은 금년도도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12월에 서서서 지난 11달의 삶을 되돌아 보시면서 남은 몇 주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이 한 해 지나가는 것이 참으로 아쉽게 여겨지고 우리들의 마음도 스산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실체는 어떤 형편에 있어야 하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12월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12월은 끝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들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끝나는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시간을 알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이 12월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실존이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방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던 불편한 것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제거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게 될 것이고 지난 세월에 잘못 사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시간이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열정을 부은 그 열정을 가지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테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야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12월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 후서 중에도 또 마지막 장인 4장의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책상 위에 흐트러진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설교 중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선 자신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떠난 자, 그리고 남은 자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이 떠난 자로 언급된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데마는 바울이 처음으로 이 로마에 와서 소위 말하면 구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울 곁에 함께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3절 이하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언제 갇힌 걸 말하냐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로마에 생전 처음으로 나와서 재판받으려고 하는 이 가택연금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디도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그리고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여기 말하는 대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만은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는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옥중 생활한 바울 곁에는 사명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레스게, 디도, 그리고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우리가 여기 보면 10절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했고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바울로부터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또한 떠내보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감옥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됐지만은 자녀들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서 증거하게나 그러면서 사명을 따라 이 사람들을 떠나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가까운 곳에서라도 얼마나 가까이 두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땅에서 영영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면은 이 다음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을 기약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아마 그들은 눈물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을 겁니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바울 곁에 남겨두었으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옥중 생활하고 있는 바울 곁에 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의사인 누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앞에 보시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빌레몬서에 가면은 바울이 1차 가택 연금되었을 때도 의사 누가가 그 곁에 있었는데 몇 대 지나고 난 다음 이 로마에서 2차 투옥이 될 때에도 여전히 누가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말로 의리가 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편지를 쓸 때 이 바울 곁에는 있지는 않았지만은 곧 바울 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수신인인 이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구절에 보시면은 오라고 부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둘도 없이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자마자 만사를 다 제껴놓고 아마 바울 결에 그 곁에 달려갔을 겁니다. 11절 중간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부탁도 하지요.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마가도 이제 곧 도착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이 전도 여행을 하게 떠나는 그 시간에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젊기도 하지만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힘이 부족해서인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중도 하차해 버리고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마가였지만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마가는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는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 같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2차 투옥되어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떠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기에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떠났고 어떤 사람은 그때까지도 남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곧 다시 도착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게 이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한 이 주변 사람들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무슨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떠난 자이고 어떤 이는 남은 자이고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먼저 떠난 이들도 계실 것이고 뭐 이분들은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다시 만날 분들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가족을 따라 무슨 일을 따라 다른 지방이나 타주에 짧게는 몇 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나를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화가 많이 나서 돌아져서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런 이들 중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하는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분을 통해서라도 자유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땐 사랑해야 되지만 때때로는 자유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떠난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떠난 사람 때문에 감정의 소용돌이에 쌓여서 계속 고통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날 버리고 떠나. 그러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건 역시 그다지 좋은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미움, 그 떨쳐지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감정들,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우리 마음에서 다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맑게 깨끗하게 정돈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불편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쓴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이어서 바울의 마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많이 있고 분노가 끓어오르지만은 바울은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거기 묶여가지고 분노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것인데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마도 이런 알렉산더가 디모데나 이 바울 주변에 그 시간만 하더라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그 사람이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어지럽히니 너도 조심해라 하는 충고도 하고 더 이상 이 알렉산더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주께서 갚으실 줄로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하시고 주님께서 다 갚을 거인데 더 이상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노예가 된 마음으로 내가 살지는 않겠다. 이제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에게서 놓여서 나는 자유를 얻겠다. 이게 바울이 그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떠난 사람들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여기 변명한다는 것은 재판을 받을 때 자기를 변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 받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응원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재판 받을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섭섭한 마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날 그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뒷받침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어려운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싹 뒤돌아 설 수가 있나. 여러분 이런 섭섭함이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다 따진다면 아마 우리 열 손가락이 다 모자랄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냈어요. 그들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도 있었겠지. 이렇게라도 그들을 이해하기로 하고 마음까지 다 내려놓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한편으로 용서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바울의 영혼이 고통받지 않고 소위 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묶여있는 그런 끈에서부터 자기를 풀어서 소위 자유케 하려고 여기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신을 떠난 다 모든 그 여러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다 이 묶였던 것들 끊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2월에 살고 있습니다. 12월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로 인한 집착이나 어떤 미련이나 원망과 분노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가치에 여러분 인간 관계에 중요한 것 가치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집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집착하지 않고 놓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뭐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은 누군가가 이전에 나를 그렇게 붙들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 우리도 수없이 떠난 자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얼마나 울고 마음 아파했을까 하는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남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우리도 떠났던 자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오면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나를 아무리 불러도 우리는 어차피 또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떠나는 자이면서 우리를 떠난 자를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는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실 것 같은데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만 남겨놓으시고 다시 오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아니 예수님만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주님 어떻게 이렇게 가십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 떠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담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나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고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떠난 자들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남아있는 자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곁에 오신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들과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내가 그들의 언덕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대어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난 체면이 있는 사람이야,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그러면서 기대는 거 거부하지 말고 곧 뭐 쓰러지기 직전인데 보면은 그 시간까지 버티지 말고 가끔씩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인가 기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좀 기대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소위 말하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몇십 년, 뭐 사는 동안 그 몇십 년 계속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10년 혹은 20년 부부가 되어서 그 중에 뭐 40년, 50년 아니면 짧게 몇 달 이렇게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게 그게 사람의 대부분의 모습인데 그 짧게 사는 동안, 짧게 함께 있는 동안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곁에 그가 있는 것을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도모한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떠난 자들을 다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오라고 부르기도 하는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야 오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이러면서 우리는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나그네요. 우리 곁에 있는 이들도 다 나그네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오가면서 함께 만나 지내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또 같이 있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셔서 사랑하면서도 자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자신의 사생활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적게 나오고 드물고 특별히 물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참 특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올 때에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것들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에 이제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 물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옷도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소유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여러분 가져야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인생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삶에 필요한 물건 가지는 그것과 어떤 물건에 대해서 탐욕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바울도 책 가져오라 하기도 하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품을 가지고 오라는 그 말뿐이지 무슨 금은보화를 가지고 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마치 무슨 미니멀리스트처럼 삶에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언제나 소탈하게 아주 검소하게 따뜻하게 정돈된 최소한의 삶을 그러면서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사는 그런 멋진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물건은 가지되 탐심은 버리면서 물질로부터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2월 중순까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에 대한 욕망, 이 세상에 대한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심, 욕망 때문에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 12월에는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배워서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감옥에서 다가오는 순교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 아마 그 머릿속에 지나간 수십 년의 세월이 계속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나간 세월에 그 많은 회한과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그 많은 일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다가 사라지고 떠오르다가 사라지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사는 것 같은 인생의 맨 끝에 남아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한 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그러지만은 또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겠지만은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자 입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은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건지셨다. 지금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감옥 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내 곁에 서신 주님, 아주 바울의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전에 체포되어가지고 폭도들에게 위험을 당하게 될 때에 천부장이 그를 로마 군인이 있는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그때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뿐입니까? 나중에도 보면은 그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길에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주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 평생을 보면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 평생에 이 사람도 왔다 가고 저 사람도 왔다 가고 지금 있는 사람도 떠날 것 같지만은 아니면 바울이 떠나기도 하겠지만 그의 곁에 영원히 계시는 분은 누구였나요? 바로 이 주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12월 인생 끝자락에 사람으로 인한 기쁨과 섭섭함이 교차하고 어떤 물질에 대한 뿌듯함과 얻지 못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바울의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앉아서 바울이 바라보는 그 미래는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바로 그게 바울이 바라보는 미래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는 12월에 서 있고 이제 곧 순교의 날 12월 말이 오게 될 터인데 12월 말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12월을 넘어서 새롭게 1월이 올 것을 그는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맞이할 1월은 다시 또 12월이 되는 돌고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1월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천국인 겁니다. 그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간이지만은 마지막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을 그는 옥 안에였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에 사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언제나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방종하지 말고 깨어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삶으로 사랑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짜투리 시간 같지만은 끝까지 이 12월을 잘 거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보이는 생명의 그 1월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끝자락과 묵상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인생을 비추어서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저희들도 12월에 서서 12월 말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늘 살게 해주셔서 방종하지 않고 겸손하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짜투리 남아있는 시간이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의 마무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따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헌금도 바칩니다. 우리 모든 경제활동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평안과 평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한 사회에서 안정된 사회로 어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이 마누라 우주야 내게 임주사 날 감방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지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당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12월 말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매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